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마음에서 나오는 삶에 원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지성과 또 의지와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하고 또 마음이 악하면 모든 행동과 말이 악합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의롭게 되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게 되지만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불평, 불만하며 죄를 짓습니다. 낙심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마음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조절하기가 어렵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결국에 선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 삶의 원인은 바로 마음의 타락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분산시키거나 또 부패시키는 그 마음의 영향력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의 능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면 갈등도 많고 또 염려와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삶은 결국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마음의 밭을 잘 가꾸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또 세상의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삽니다. 저들의 명예와 지위와 또 저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즉 삶에 대한 의미와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거짓되고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곡된 하나님 또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이 보일 뿐 참된 하나님의 모습은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런 두 종류의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치유되고 회복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귀신의 하수인이라며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비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같은 사건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에 가장 더럽고 추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논쟁에 앞서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이어 계속되는 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무리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위험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저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또 자신들이 가진 메시아에 대한 그 기준에 어긋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 보니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곡된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메시아로 보이기는커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 정도로 생각하며 더러운 말을 내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가르침, 또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죄인들과 어울리며 또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행하는 치유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나온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 당시 귀신의 힘을 입어 마술을 행하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한 심각한 죄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사실화하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타당한 이유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이러한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변론을 펼치시는데요.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주장은 귀신의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여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는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일을 하는 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라면 저들이 인정하는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는 그 유대인 또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비방하는 올무에 자신들 스스로가 걸리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신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바리새인 및 정치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처음에는 의심과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베푸시는 그 치유 사역을 보면서 적대감을 갖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계획을 논하는 단계까지 와버린 것이에요. 이러한 공격에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 하는 하나님의 일을 악한 영의 역사라고 돌리는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모독죄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한 번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그 죄를 말합니다. 즉 죄인을 회개와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예수님의 죄 용서 사역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그 가능성조차 차단시키고 닫아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2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듣거나 오해해서 또 거역하는 말을 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도 성령을 부인하며 거역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즉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또 누구보다 진리 안에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까지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비난하고 또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과 또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시기심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단순한 시기와 질투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결국에는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또 그들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여호와께로 돌려야 하는 잘못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과 언어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는 바로 말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넘어서서 사람의 마음 상태와 인격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언어 속에서 그들의 악한 마음과 본성을 보신 것이에요. 이것을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힘입어 하신 일을 보고도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악을 토해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면서 저들을 꾸짖으시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경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언어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어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본문에 의하면 바로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채워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고 사랑과 용서로 채워지고 복음의 소망과 믿음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언어도 또 우리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부주의하게 내뱉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말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 없고 소망 없어 보이는 말들, 불순종적인 말들, 악하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한 나머지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 없음을 입으로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이웃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놓고 선한 마음, 선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다스림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여호와께 돌이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낙심하고 기리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또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죄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둡고 더러운 것들 주님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주위 사람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주님 또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